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제4장과 5장 관행주의와 실용주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덩컨 케네디의 Legal Education is a Training for Hierarchy라는 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The Politics of Law라는 비판법학계의 편집된 데이비드 케어리라는 사람이 편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왜 소개하기로 애초에 했냐면은 드워킨이 일반적으로 모범례와 전해석적 합의 그리고 보수적인 법학 교육에 의해서 판사들의 결론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보수적인 법학 교육이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법학 교육이 전적으로 로스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로스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덩컨 케네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로스쿨이 3년제인데 첫 번째 해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먼저 된 뒤에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중에서 검사와 판사를 선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법을 기술적으로 다루는 기술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사용해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어떤 사회적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법의 진위를 끌어내어 억압받는 자를 돕고자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타입은 법의 진수 자체는 자본주의적이지만 법의 체계 내 허점을 기술적으로 노려 전략적 공략을 통해 turn the table 자기 편으로 그 도구를 돌려놓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것이 공평무사하다는 신비하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입에 있어서 conflicting motive, 갈등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스쿨이라는 곳은 극단적으로 경쟁적이며 터프하고 하드워킹하고 스마트 스타일,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어떤 스타일이 고양되고 보상받는 곳이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로스쿨이 자신들의 그러한 면을 개발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소셜 모빌리티라는 이슈도 있죠. 사회적 이동성 이슈인데, 그 부모가 전문직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로스쿨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가족사에서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러한 사회적 의미에 추동되는 동기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첫 출발 위에서 이니셜 클래스룸 익스피어리언스 초반기 교실 경험은 매우 분열적인 양가성을 가져옵니다. 교실은 일반적으로 학부 때 대학과는 크게 다른 것이죠.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애 취급받는 듯한 그런 태도, 교수들의 태도, 아무것도 너는 모른다.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위계적인 어떤, 교수와 학생의 서열 관계,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반동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 차의 경험이 꼭또 기분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법을 그 이전엔 배우지 않고 로스쿨 와서 배우니까 또한 흥미롭기도 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한 그것은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문답식 교실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공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비교를 향한 끝없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죠. 교수들로 보자면은 이 교수들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리브럴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듯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룸 매너,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매너나 태도 등이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실에서 좀더 유하게 학생들을 대우하는 선생들은 보다 리버럴하고 터프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선생들은 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보다 터프하고 less policy oriented teacher. 그러니까 policy의 문제에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법적 논리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들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법 논리를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본적으로 덩컨 케네디는 로스쿨이 Training for Hierarchy, 법조에서의 위계에 맞춰서 훈련받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요소가 Formal Curriculum과 Hidden Curriculum, 공식적 Curriculum과 잠재적 Curriculum으로 나뉘는데 공식적 Curriculum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루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법 분야의 아이디어와 규칙을 다루는 그런 모범례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outdated, 이제 한물 갔으며 잘못 결정된 판결들, 로큰업 판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cutting edge cases, 지금 논쟁이 첨예한 그런 케이스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덩컨 케네디가 보기에 이런 커리큘럼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넌센스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로스쿨의 선생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적 추론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그래서 policy나 ethic과는 별개의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추론이라고 설득하는데 이런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student evaluation, 학생 평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경쟁적인 상황에 노출되며 처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학생들도 경쟁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매일매일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orrect solution, legal problem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항상 정답이 있다. 그 정답은 근데 물론 이제 두어킨이 말하는 정답 명제에서의 정답이 아니라 기존의 주류 법적 추론이 이야기하고 판례가 이야기한 그런 정답을 발견하는 어떤 암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등급 부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가를 양산해내는데 필요치 않다고 덩컨 케네디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로스쿨에서 가리키는 것들은 법 실무에서의 능력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보아도 로스쿨에서 높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법률가로서 더 훌륭한 자질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스쿨 자체는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위신 높은 로펌에 가느냐 아니면은 더 적은 로펌에 가느냐를 더 작은 로펌에 가느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구조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료 법률 봉사 또는 조그만 지역에서의 변호사로서의 개인 변호사의 활동 같은 것들은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쿨은 일종의 그 제압들 큰 로펌에서부터 작은 로펌 그리고 지방의 개인 변호사의 이르기까지 앞으로 로스쿨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갖게 될 직업들을 위계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끊임없이 그 위계에 맞춰서 압력을 넣게 되죠. 또한 로스쿨에서는 법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해서 나가서 변호사의 업무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술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incapacitating device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무력화 장치다. 실제로 닥터링만을 practice skill, 실무 기술과는 동떨어지게 가르침으로써 이 실무 능력에 이제 무능력하게 학생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로스쿨을 갔다 오고는 미국의 로스쿨의 문답식 수업 방법을 칭찬하는데 덩컨 케네디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문답식 대화법이라는 쓸데없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 자원과 시간과 노력이 투여됨으로써 실제 이제 법률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했던 실무 능력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나약하고 나태하며 매우 불완전하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보증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다고 계속해 가르칩니다. 즉, 너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로스쿨의 학생이다 이러면 뽀대가 나지만 실제 안에서는 너는 초심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끊임없이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이죠. 이로써 학생들은 종속성, 의존성을 받아들이게 되며 무엇인가 거대한 제도가, 거대한 기관이 그들을 보살피고, 더 가르쳐 줘야 할 것이라고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거대한 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로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나가서 개업 변호사로서 혹은, 직접 어떤 법률 구조 기관에 속해서 직접 총체적인 송부를 맡기보다는 로펌에서 어소시에이트, 가장 말단 변호사로 들어가서 제한된 분야의 일만을 처음에 부여받음으로써 차례대로 실무를 익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무는 해보면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왕 그렇게 갈 것이면 보다 연봉을 많이 주고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 큰 로펌에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적을 잘 따야 되고, 성적을 잘 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주류 법적 추론을 의심 없이 윤리적, 정책적 판단과는 독립된, 동떨어진 그런 자동적인 추론 방식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자본가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단히 편향된 입법과 사법의 여러 가지 법 실무들을 매우 중립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에서는 인간관계 역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 위기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는 기본적으로 판사와 변호사 간의 위계관계, 판사 내부에서의 서열관계, 또한 로펌에 들어가서 제일 위의 파트너와 그 밑에 쭉 내려오는 위계적 변호사들의 관계, 이런 관계에 익숙해지도록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학 학부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와 다르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보다 비슷한 것이죠. 이러한 어떤 위계 훈련으로서의 로스쿨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 시스템의 내용들을 스트레이트 포워드 웨이, 매우 직설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기제의 숨은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 기제의 표면적 의미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게 중심으로 따르는 것이 첫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법이라는 것은 비정치적이지도 않고 또한 능력주의적이지도 않지만 공적 삶에서 법조의 위계에 익숙해지도록 트레이닝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어떤 사적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교육은 다 받아들이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던컨 케네디가 보기에 이것은 위험한 거래이며, 그 대가로서 사실은 그 주류 법적 추론과 위계의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입 4는 progressive and left students의 경우인데,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학생들은 그 로스쿨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자신이 애초에 로이어가 되기로 했던 그 마음에서 중요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this response is hard from the very beginning. 시작부터 이러한 반응을 유지시켜 나가기는 매우 힘든 것이죠. 선생과 학생들이 다른 동료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부인하게 된다면은 그 최소한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혹시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첫 번째 1년 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졸업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그 원래 품고 있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조의 직역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타입은 the person never fully enters into legal reasoning. 그러니까 법적 추론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학부 때 성적이 좋고 여러저런 절차로 해서 로스쿨에 들어왔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Each new task seems at first an unpleasant threat to their fragile feeling of confidence. 그들의 그 부서지기 쉬운 자존심에 불쾌한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과제들이. 로스쿨에 이제 손으로 쓰는 어마어마한 과제들을 많이 내주고 끊임없는 시험이 치는데 그 자체가 삶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부적응 타입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이 나누어지고 실제로 로스쿨이 기능하는 측면은 중립적인 법적 추론의 외피 이를 깔고서 사실은 어떤 숨겨진 그러한 공식적 커리큘럼과 함께 숨겨진 커리큘럼으로 법조의 위계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또는 거기에 들어맞도록 무력화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특수한 경우인데 뭐 비슷한 점이라 한다면 한국의 사법연수원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시스템이다. 고등학교 3학년 시스템이다. 뭐 이런 점은 비슷할 것이고 또한 뭐 끊임없는 과제가 삶에 매우 불쾌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법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서 훨씬 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미국과 비슷한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법학 교육을 받고 사법 시험을 치면서 또한 트레이닝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 연수원에 가서 법 실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스쿨의 문제점이 그세 단계에 걸쳐서 분포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법학 교육이 로스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한 지금과 같은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4장 관행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관행주의. 자, 이 관행주의의 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1, 2, 3장을 해오면서 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게 이 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드워킹이 쓰고 있는 어떤 논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인데, 드워킹은 기본적으로 쪼개서 조직이라는 논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쪼개서 조진다. 그래서 통나무가 있으면은 그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서 쪼개진 조각조각을 망치로 으깨가지고 박살을 낸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간단한 이제 연습으로서 진술 S1을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쪼개서 조지지 않게 되면은 말이 무한정 빙빙 돌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진술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진술의 한 의미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면은 그 의미를 싹 바꿔가지고 방어에 나서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진술의 의미를 명확화하면서 그 의미마다마다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M1, meaning이란 뜻이죠. M1, 돈은 그 자체 목적으로서 최고다. 이 뜻이라면은, 만약에 그 자체 목적으로 최고라면, 무인도에 돈만 가져가도 될 텐데, 무인도에 갈 때는, 만약에 이제, 내기를 해서 치면은 무인도에 3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도박 묵시록 카이지 뭐 이런 것처럼 내기를 했는데 무인도에 이제 한 가지를 함께 데려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연인이 좀그 도박자를 사랑해야 되겠죠. 같이 가려면은 연인을 함께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단테의 신곡을 가져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페르마의 정리를 푼 논문을 가져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안 가져가겠죠. 돈은 그것의 교환 가치 때문에 욕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최고일 수는 없다. 그래서 목적으로 최고가 아니고 너희 말은 수단으로서 최고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이 수단으로서 최고다란 말도 여러 가지로 분설될 수 있는데 M21 돈은 행복을 위한 다른 수단을 희생했으라도 그것만 갖추면 충분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평범한 20대 젊은이와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할 것이다. 즉, 그러면 20대 젊은이가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20, 30대 젊은이라면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삶이 힘들 때 가끔 이렇게 나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니까 뭐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즐거움의 정도가 얇고 피상적이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루함과 질투심, 불안과 과시의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에 당첨되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러니까 물론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됐을 때그 1년 차때 매우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충분한 수단을 다 갖췄느냐? 그렇진 않다.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어떤 것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시도해 볼수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시도함으로써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훈련을 못했으면은 결국 소비에 의해서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소비를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인생의 많은 시간이 지루함,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질투심, 지금 가진 돈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어떤 과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뭐 이런 과시의 초조함 이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M21도 맞지 않다. M22 돈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인가?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진부한 경구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 좋은 친구 할줄 아는 외국어 등 플러스의 가치를 갖는 모든 재화 용량 능력에 대해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객관적 조건 하에서 삶의 태도의 표현이라면 이는 또한 우리의 삶을 향도하는 아무런 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건강, 가족과의 유대, 친구,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은 돈에 집중한 마음을 버려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아담 샌들러가 나오는 클릭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일만 하는 회계사가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M23. 돈 이외의 다른 가치를 주되게 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는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호환성의 주장인데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호환 가능하다는 착각인 것이죠. 이제 첫째로 호환성에 대한 평가는 틀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통근 시간이 10분이던 것이 1시간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는 31% 하락하는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평균 소득이 40% 증가해야 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그 미만으로 증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300에서 400은 40%가 안 되죠. 평균 소득의 40% 인상이라 볼수 없는데, 직장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의 비율에 대한 평가가 종종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돈의 가치를 주되게 줬는 일이 어리석은 일일 경우가 많다. 또 둘째로 다른 가치가 돈으로 호환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그 가치는 변질된 가치다.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정도 돈이면 된다. 그것은 보통 이제 돈이 아니고 어떤 깊은 공통의 관심사 아니면은 예전에 함께 했던 추억, 연대의 기억, 어떤 말이 통한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상호 호혜의 역사가 축적되어 와서 깊은 신뢰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우정을 획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뿌리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명예철학 박사학위 를 딴다 해도 그 사람이 철학 박사의 어떤 철학적 사고력을 취득한 것은 아니죠. 또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 많은 것은 돈으로 살수 없다. 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구매를 하면 뿅 하고 구입한다는 것이 이런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소비의 전형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너는 스페인어를 못하잖아. 돈으로 사면 되지. 스페인어 능력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돈이 필요로 하기는 하죠. 학원에 다녀야 되고. 그렇지만 고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생을 좀 해서 미리 배워놔야 최소한 이제 20대 때도 상당히 배워놓고 30대 초반에도 상당히 배워놔야 인생에서 두고두고 즐길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뭐 2분 전에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다른 의미에서 인생의 가치가 쾌락의 함수가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 즉 윤리적, 미학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보면은 M23는 옳지 않다. 돈을 위해 사람을 지도세도 모르게 죽인 사람의 삶은 가치롭지 않다. 물론 돈을 가지고 부패한 경찰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무마하고 자신의 어떤 부도덕을 감출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감추는 것을 호환 가능하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평판이 좋은 지역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뭐 사람을 굳이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축제를 하면서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명예는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가치를 산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윤리적 미학적 측면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은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진술은 나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는 명제와 사실상 동일해지며, 왜냐하면 돈 이외의 가치를 주되게 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가치를 줬는 것이 나의 이익에 효율적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지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미분화된 상태에 있던 S1은 오류이거나, 진부하거나, 그 진술이 표현하는 삶의 태도와 모순되는 어리석은 전략이다. 이렇게 쪼개서 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두어킨이 쓰고 있는 것이죠. 두어킨이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그러니까, 영문으로 된 많은 글들 중에서도 두어킨이 특히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진행하는데, 그것은 두어킨이 변호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죠. 이 사람은 로스쿨을 나왔고, 하버드 로스쿨 나왔죠. 그 다음에, 판사 석위로 근무를 했고, 슬리반 앤 크롬웰 로펌에도 근무를 했군요.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 공방의 형태로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교환에서는 드러나게 썼죠. 뭐 주장이 있으면 비판이 있고, 비판이 있으면 반론이 있고, 재비판, 뭐 수정, 수정에 대한 비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달아놨는데, 이제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달아놓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있죠. 단계적으로, 어떤 원고의 주장이 있으면 피고의 항변이 있고,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재항변을 하면 피고가 재재항변을 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네는 나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 있다. 피고는 나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 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제기를 하면은 피고 쪽에서 그것은 너 물건을 사면서 계약을 맺은 그 돈이다. 그래서 네가 물건을 주지 않는 한 나는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러고 또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원고가 원래 그렇지만 계약서에 보면은 선이행하기도 돼 있다. 네가 대금 먼저 주기로 돼 있다. 그러면 또 피고가 대금 먼저 주기로 돼 있는 건 맞는데 그 대금 주기로 한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원고가 또뭐 이제는 도래했다. 그러면 피고가 도래했지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다른 대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원고는 네가 상계하려고 하고 싶겠지만 너에게 줘야 할이 대금 채권은 다른 나의 채권자가 압류를 해버렸다. 그래서 상계를 못한다. 뭐 이러면은 또 피고는 그 압류하기 전에 이미 이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압류한 뒤라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방은 그 사건 케이스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쟁점의 리스트를 쭉 드러내 보이고 나열하게 되며 그 나열한 것에서 각각의 심층적인 단계로 계속해서 공방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쪼개서 조지기는 성공적이려면은 그 쪼개서 조진 쪼갠 리스트가 이그조스티브한 리스트여야 되겠죠. 즉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다 라는 말을 성공적으로 쪼개서 조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S1이 M1과 M2, M2로 이그조스티브하게 소진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남겨지는 의미의 목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의미가 중요한 논증의 한 부분이라면은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가 타입의 글이다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좀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잠시 쉬고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